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의 말씀을 함께 선고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부드럽게 하여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주의 말씀에 비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한 성령 안으로 불러들어 주시고 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주의 비밀한 뜻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핀 바대로 구원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리 간절히 소망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사실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구원의 기반이라는 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편에서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작정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방편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아울러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선택과 예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죄는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만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스스로 믿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주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 율법을 주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에 이르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9장 32절에서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주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언급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9장 초두에 밝힌 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열망을 다시 한 번 표현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러면서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바울이 9장 초두에서 자기 동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밝힌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동족의 구원에 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함도 없고 믿음도 없었다라고 하면 진지함도 없고 열심도 없었다라고 하면 안타까움이 덜할 텐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그 누구보다도 앞서면서도 정작 구원에서는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불같은 열심을 내는 분들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비난과 질책이 아닌 안타까움과 동정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참 마음으로 갈망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의 내용을 알아도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는 지식을 갖고 있으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과 신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궁일의 그릇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비밀한 뜻에 지배를 받고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택함을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듣긴 했지만 개별적으로 누가 택한 백성인지 누가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그냥 열심히 전파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과 관련해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은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내용물인 복음을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은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그런 상태에 여전히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성경이 그리스도를 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그리스도에서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본문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성경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있으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심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열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느하스를 아시죠?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행음하자 비느하스가 행음하는 현장에 가서 그 두 사람을 칼인지 창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상 아론의 손자 엘라사라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질투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열심이라는 말이거든요. 나의 그 열심으로 열심을 내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범했을 때 3천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군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도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열심을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조차 열심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에서의 두 번이나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열심 자체는 중성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열심이 악이 될 수 있고 열심이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과격파 모슬렘 교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알라 신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지하드 성전에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일본의 자살 테러 특공대 카미카제 특공대를 보십시오. 조국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불사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순간 죽음이 아니고 개죽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께 자신의 목숨을 드렸다면 그야말로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무엇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지도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타했습니까? 너희들은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배나 더 지옥 백성 되게 만들었다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일반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선교 보고를 들었던 사람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믿는 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혹독한 고난을 받았던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식일 날 로마 군인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치면서 들어와도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의 방향이 잘못 작동되니까 어떤 일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로, 그 다음에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신실한 지도자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회심 전에 바울이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이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모질게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길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들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오게 가두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고소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은 있었으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는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열심에 관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열심의 정도가 어떤 수준인지를 바울은 머리로가 아니라 자기 삶으로 실제로 체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첩경이라고 생각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 완전히 잘못된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열심만 내는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고, 그래서 동족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두 번이나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정은 진지했습니다. 위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양심을 거슬러 행동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열성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열심과 열정이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한 열정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진지하기만 하면 오케이다,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지함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진지하게 심각한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인 경우죠. 여러분들 이단들이 얼마나 잘 믿습니까? 신천지나 또한 구원파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당 치고 작은 교회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붙여놓은 교회당 치고 작은 교회당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러나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진지함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 반성 없는 헌신, 이해 없는 열광,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요.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열심과 진지함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열심은 진리를 모르는 무지에 둘러싸인 허망한 열심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무지입니다. 무지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방향이 좀 어긋나도, 그죠? 열심만 내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열심이 좀 덜해도 방향만 맞으면 괜찮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신성 모독을 강요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도바울의 고백,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고백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죠. 단지 사도바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열심의 부족이 아니었다. 그들의 문제는 무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열심이라도 없고 진지함이라도 없으면 덜 안타까운데 열심에 관해서 진지함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서 멀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러면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올바른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개정방송에 보니까 올바른이라는 말을 작게 써놨죠. 원래 이 단어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지식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지식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지식은 중성적이어서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최대악이 될 수도 있고 최대선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최대 악이 될지 최대 선이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계속해서 알아가는 어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증거된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채 열심만 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무지했는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라고 말했죠. 무엇에 대해서 무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무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이 증거하는, 구약 전체가 증거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하는 의, 즉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의를 몰랐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울러 그 의의 수준을 몰랐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준을 알았더라면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포기할 때 어떤 데 포기하죠? 아, 애초에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확신이 들면 안 해버리잖아요. 시험치러 들어갔다가 쫙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네. 딱 놓고 나가잖아요. 그죠? 결국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열심을 내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 수준도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행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행위로 율법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들 갈대를 기초로 해서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람도 집행하지 못하는데요. 그들의 의는 마치 갈대처럼 약하고 견고하지 못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범한 실수. 블레셋 사람이 무슨 실수를 범했나요? 승전 기념으로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놨는데 자고 나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어요.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니까 또 넘어져 있죠. 그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 시체에다가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시체는 시체일 뿐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바로 이 의였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어리석음, 인간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자신들을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수동형이에요. 복종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교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율법에 대한 지식과 외적인 준수에 대해서만 자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왜 이방 땅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범죄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마치 행함으로 율법에 의해 이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에 의라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그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율법의 의라는 말은 율법이 말하는 그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그 의로움에 인간은 행함으로 그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믿음으로만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고 궁휼에만 매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선함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 의를 의지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한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환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에 대한 환상, 자기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에게 뭔가 선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설마 하라고 행하셨겠는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없지 않죠? 제가 신명기 강의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신명기 강의를 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죠? 신명기 말씀에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죠. 전체 문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복받을 것이다, 순종하면 복이다 라고 말하니까 옳구나,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명기를 잘못 읽으신 거죠.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신명기 31장으로 가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체질을 아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필시 불순종해서 망하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살았을 때도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이야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율법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복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아멘 왜 그렇게 화답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율법을 지켜가신 것처럼 왜 그렇게 착각할까요? 율법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고 자신의 부패한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선은 우리가 실제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을 정직하게 지켜보려고 한 사람들은 사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 부패한 죄성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말문이 막히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옛 언약 시대의 율법은 정죄의 수단이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앞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로 정죄받도록 만드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인간의 깊은 부패와 죄성 그리고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실을 교리문답 시간에 배우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가 하면 그러지 못해요. 언제 깨닫는가 하면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켜보려고 할 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로 이 율법을 지켜할 능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들은 그 전철을 밟지 말고 이미 성경 자체가 인간은 율법을 스스로 힘으로 지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고 율법은 실체로 주어진 시대 가운데 살던 구약시대의 한계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역사예요. 결국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 목숨과 내 힘을 다해서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자신의 죄된 성품과 무능력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의도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삶이 매우 어려워봐야 자신이 얼마나 자기에게 기대는 존재인지, 자기 의에 끝까지 소망을 두는 존재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극한의 상황에 처해야 자기 신뢰가 얼마나 강한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것만이 아니죠. 자기에 대해서 절망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목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궁일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 죄를 지적하는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왜 죄를 들춰내고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여러분들을 개선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드러내고 책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돌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였는가?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이 때문에 힘써 자기 의를 세우느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기 부인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것은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놓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낫지, 이런 자기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로는 아이, 뭐 제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뭐 그러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낫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이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 청교도가 율법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범죄한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죠. 그 숨어있는 아담을 불러내는 짝대기로 율법을 비유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다루세요. 저는 여기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 의도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것을 매 시대마다 보여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줬죠. 선지자 시대에는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이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바울은 사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쉬운 말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2절, 3절의 이유예요. 2절, 3절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취급하는 데 실패한 것을 소개했죠? 4절은 뭐냐? 유대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왜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애를 썼고, 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는가?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마침이라는 말이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의 극단적이고 마지막인 끝,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할 때그 끝이라는 말이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유대민족에 대한 부르심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끝까지라는 말도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룬다,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낸다라는 뜻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룸, 완성이라는 뜻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따라서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완성하고 성취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7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이라고 할때 온전히라는 말이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완전 무결한 율법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구했지만 결국 실패한 반면 그리스도는 그들이 이루지 못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뜻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율법을 의식법으로 이해하면 그야말로 끝이죠. 폐지하는 마침입니다. 끝내는 마침입니다. 의식법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그림자였잖아요. 실체가 왔으니까 더 이상 그림자를 붙을 필요가 없죠. 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도덕법으로 이해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십계명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표가 되셔서 율법의 의미를 성취하셨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를 지향했던, 율법의 의가 가리켰던 하나님의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표요 율법의 성취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둘을 무슨 단어로 표현했는가 하니까 소비하는 마침, 완성하는 마침이라는 말로 풀었더라고요. 왜 소비하는 마침이라고 그랬을까요? 의식법적으로 율법을 이해하면 불련 속성이 존재하죠.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지킬 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도덕법으로 이해하면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풀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도덕법으로 이해할 때 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선은 율법은 집행에 있어서 완벽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지 못할 때는 정죄가 주어집니다. 실제로 율법이 처음 주어질 때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목적은 우리 스스로 지켜서 의에 이르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명령하거나 약속하거나, 신명기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무엇을 명령하거나 약속하거나 위협하거나와 관계없이 자기 백성을 자극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참 의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지킬 수 없어서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가지 않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갔다가 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에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한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그 편히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면 저 안 가겠습니다. 때를 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바로 그 말이에요.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 제가 안타까운 인터넷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미국에 한 아빠가 18개월 된 아이를 차 뒤에 태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자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아마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8개월 아이 개월된 아이를 뒤에 태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보고 왔어요. 3시간 동안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대야볕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아빠가 너무 괴로워서 오후에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뭐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율법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는 것은 마치 그 죽기 전에 그분의 마음 상태와도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가?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자꾸 태어나서 한편 집 나간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자꾸 뭘 가지고 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아들로 인정하지 못해요. 아버지는 그냥 아들로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율법 부분을 작성한 한 사람인 안소니 버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모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이며 구원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구원이고 싶어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왜 그리스도에게 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대하면 정죄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자기 의를 세우는 용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세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딱두 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하나는 선행을 행하고 종교적 규례를 지킴으로써 의의를 세우거나 의의를 확립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죄송한데요. 여인의 월경에 그 피가 묻은 그거 같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이유가 뭐지요? 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공의가 여러분들의 목을 딱 붙잡고 죄의 빚을 갚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면 빚 갚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겠어요? 천사가 갚아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갚아주겠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거룩에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돼요. 캄캄한 하늘에 달도 있고 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범하셔서는 안 돼요. 복음의 희미한 빛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태양이거든요. 태양이 뜨면 어둠은 일시에 사라집니다. 어줍다는 여러분들의 의, 달과 별과 같은 그 빛 붙들지 마시고 참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살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은혜 복음을 담아주셨지만 애써 그것을 차버리는 이런 우를 범했던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 낫지 않는가? 그래도 나는 신앙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건과 선행에 있어서 그래도 앞쪽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거두시는 은혜의 일을 붙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죄인인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죄된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말씀의 구호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자기 위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에만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중에 있어 늘 환한 빛이 되어주시고 그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범죄할 때 어둠 속을 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그리스도께 피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77장